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5월 27일 수요 설교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또한 믿는 자들 가족 소수가 함께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특권인 것을 믿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나머지 일주일 반도 견딜 수가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만사 제껴놓고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고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마음 중심에서 주님 말씀을 믿기에 성화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이 분명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여러분 가족과 함께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목회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둘이 있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 둘은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은 뭐니 뭐니 해도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입니다. 주님 뜻대로 온전히 시종일관하게 살지 못해도 최소한 가난한 심령으로 또 깨끗한 양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잘 받는 성도들입니다. 목회자 개인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기에 설교와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두 번째 축복은 최소한 저에게 가장 큰또 다른 축복은 주님 말씀 그대로 사는 동료 목사들과 선교사들입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사는 목사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제가 전한 복음이 이론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이상일 따름이라는 반론을 잠재워주는 그 많은 동역자들입니다. 진정 주님의 종이 되었기에 삶의 방향과 목표와 초점이 주님에게 고정된 분들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영광에 고정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사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에 무관하게 목사건, 전도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아무 직분이 없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일에 상관없이 자동차 머케닉이건 대통령이건 또 식당을 운영하건 대기업 총수건 상관없이 모두 주님의 종이 되었기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성도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번 하는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매일, 매달, 매년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부패하고 밋밋한 세상을 정결케 하고 맛깔나게 하는 소금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산 믿음으로 사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들로 인하여 저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수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없다면, 제 주위에 없다면, 낙담이 돼서 그런 복음 전하지 못할 겁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몇 분, 여러분은 이미 만나 보았습니다. 2, 3년 전, 우리 교회 수련회를 인도하러 오셨던 이혜원 목사님, 그 다음에는 오세택 목사님, 여러분이 이미 만나보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오랫동안 동역했고 오래전에 우리를 방문했던 오승복 집사님, 선교사님 부부가 그 예입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박계호 집사,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 수요 예배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은 그동안 많이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한국에서 평신도로 교회 다닐 때제 구역 인도자셨던 황하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바로 저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동역자들 가운데 몇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황하수 장로님 부부가 이곳 올랜도를 3주일 동안 방문하게 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황하수 장로님은 예전에는 저의 구역 인도자셨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사돈이 되셨습니다. 제 아들 구명회 집사의 장인이시고 며느리 황유진 자매의 아버님이십니다. 1990년부터 알고 지냈던 분입니다. 저의 믿음의 선배이시고 인격적으로는 제가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낫고 제가 배우는 분입니다. 오늘 이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황하수 장로님 간단히 소개드리면 황 장로님은 평생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섬기셨습니다. 통일부 기획관리실장, 남북회담 본부장,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감사직을 마지막으로 2009년에 29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치셨습니다. 그 후 곧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공부를 시작해서 2년 동안 공부한 끝에 전북대 의과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4년 동안 과정을 마치시고 의사가 되시고 그 후 인턴 1년 또 레지던트 3년 전문의 시험을 거쳐서 올해 2월에 그러니까 의대 입학시험을 준비한 지 10년 후 전문의 시험을 그리고 만 65세의 나이에 전문의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2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에 8월에 아프리카의 후진국 가운데서도 후진국인 말라위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년간 섬기시고 76세에 은퇴하실 계획입니다. 먼저 5년, 그 다음에 1년 안식년 가진 후에 또 5년 근무하실 계획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난무하는 간증과는 달리 담백하고 진솔하고 멜로 드라마가 없는 간증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들 방문하러 오신 김에 간단한 간증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생전 간증을 하신 적이 없기에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기에 고사하셨지만은 결국은 감사하게도 수락하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가정예배 시간에 그리고 구역예배 시간에는 오늘 황 장로님 간증에 대해서 서로 나누며 은혜 받고 우리 황하수 장로님과 염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미리 다 준비해서 각 구역 인도자에게 나눠드리면은 각 구역 식구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황 장로님 간증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직업 목사도 아니고 직업 선교사도 아닌 우리 황 장로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선교지로 가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10년간 준비한 삶에 대한 간증을 듣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죽게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하여 55세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만학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황 장로님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간증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공부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에 근무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꿈을 위하여 나의 현 직장을 택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하수입니다. KBS의 강연 백도시에 나온 어느 젊은 연사가 꿈은 직업이 아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의사가 되는 것은 꿈이 아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4년 전 의사가 되었고 3개월 전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아직은 꿈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기로 결심할 때에 생각했던 의료 취약자들을 위한 봉사라는 나의 꿈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은 박수를 받거나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전라북도 남원 의료원에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끝내고 임지 아프리카의 말라위로 떠나기 전에 여기 미국에 있는 새 자녀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3월 2일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광은 거의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지만 자녀들과의 시간 보내기라는 당초 목적은 충실히 달성한 셈입니다. 공직 생활 29년과 2년간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감사 근무를 마치고 54세의 나이에 인생 후반기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2007년 3월 통일부를 퇴직하면서 내 인생의 후반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나의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남을 돕는 일을 하는데도 뭔가 기능이나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으로 살아온 나에게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으로 현직에 있을 때에 내가 그럴듯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가 나에게 준 능력이지 자리를 배제한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감사로 근무하는 동안 개성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보면서 특히 그들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목격하고는 의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님에 관한 책과 박세록 씨의 대북 의료 지원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이러한 책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는 나의 생각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의사 되기에 도전하기로 결심하는 데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살아온 내가 50대 중반의 나이에 시작하여 힘들다는 의학 공부의 모든 과정을 완주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해서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의사로 몇 년을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앞에 놓고 고민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도달한 결론은 만일 지금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세월이 흘러 죽음을 앞둔 때가 되었을 때 도전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린 결정을 후회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좋긴 하겠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면 비록 그 기간이 짧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이 좁고 가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내 생각을 털어놓고 상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벌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내 생각에 적극 찬성하면서 지지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허락되면 거기로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으로 가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입학 절차를 검토해 본 후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내 의학과정 정원의 절반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MEET,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라는 시험을 쳐야 했고 이와 별도로 영어능력시험, TOEFL 또는 TAPS도 쳐야 했습니다. 당시 MEET 과목은 언어, 생물, 자연과학 2의 세 과목이었는데 고교 시절 문과 공부를 했던 내게는 생소한 과목이었습니다. 2009년 6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퇴직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입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에 가기가 거북해서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37년 전 고3 시절에 문과생으로 배웠던 생물, 화학, 물리 공부가 전부였던 내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연과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젊은 대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은 매우 벅찬 일이었습니다. 언어라는 과목은 과거 국어라고 했던 과목인데 이것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긴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지금의 언어 시험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시험 때마다 시간이 모자라서 40문제 중 10문제 정도는 늘 문제를 읽지 못한 채 그냥 찍고 나왔습니다. 영어 시험으로 TAPS라는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요. 1년 정도 준비한 후 2010년 여름에 MEET를 치고 가을에 몇 군데 의학전문대학원에 응시했지만 낙방했습니다. MEET 과목들의 공부에서 나의 출발선은 젊은 대졸 응시자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년을 더 공부했고 2011년 MEET에서는 약간의 성적 향상이 있었지만 여전히 합격하기에 충분한 성적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응시 결과 또 불합격이었지만 전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예비후보 1번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북대와 전남대에 동시에 합격한 응시자가 전남대를 선택하면서 전북대의 빈자리가 나에게 돌아와서 추가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가 고향이며 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녔고 서울에서 40년 가까이 산 내가 연구가 전혀 없는 호남의 의전원에 지원한 것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연구가 있는 곳에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되면 친구, 친지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고 경조사나 친구 모임 등의 인간관계를 외면하기 힘들어서 의학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합격 통지를 받고 한 달간은 기분이 좋았으나 입학 날짜가 다가오면서 점차 불안해졌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과연 내가 그 힘들다는 과정을 다 통과할 수 있을까? 유급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2012년 3월, 57세의 나이에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당연히도 제가 최고령자였고, 나를 제외한 113명의 동기 학생 중 가장 나이 많은 친구도 나보다 23살이 어렸습니다. 동기생들의 평균 연령이 내 둘째 딸, 당시에 27살 정도였습니다. 1학년 때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2학년에서 4학년 때에는 학교 앞에서 원룸을 얻어 생활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채식을 하려고 노력했고, 체력 유지를 위해 틈틈이 산책과 운동도 했습니다. 해부학으로부터 시작된 의학 공부는 암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억력의 유지를 위해서 생활을 극도로 단순화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가족, 친척들의 모든 문제도 아내에게 맡기고 모른 채 하면서 오로지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항상 맨 앞줄 가운데 앉았습니다. 2년간 저의 고정석이었습니다. 1, 2학년, 2년간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수시로 과목별 시험을 칩니다. 1, 2주에 한 번씩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 젊은 친구들은 거의 밤을 샙니다. 나는 체력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미리미리 공부를 조금씩 해놓고 시험 전날에도 3, 4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한 과목의 시험이 끝나면 젊은 친구들은 해방감에서 하루 이틀간 신나게 놉니다. 하지만 나는 시험 직후 약간의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내 방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또 낮잠을 잔 후에 일어나서 바로 다음 시험 과목의 책을 폈습니다. 다행하게도 나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 버텨 주었습니다. 1, 2학년 과정을 중상의 성적으로 유급 없이 통과했습니다. 젊은 동료들에 비해서 내가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놀고 싶은 유혹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다 놀아봤으니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뭐 영화관을 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3, 4학년 2년간은 학생 의사로서 6, 7명 정도씩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임상 학습 기간입니다. 회진을 따라다니고 복도에 서서 교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세미나실에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하나 정도의 PPT를 만들어 발표를 합니다. 젊은 학생들은 1, 2년 전에 교수님들이 강의실에서 했던 말들을 잘도 기억했지만 나는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해도 교수님들께서 제게는 별로 꾸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들의 80% 정도는 적어도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4학년 2학기에 들어가면서 몇 개월 후에 있을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환자를 볼 능력이 나에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는 국가고시 합격으로 취득하는 의사 면허로 만족하려고 했지만, 환자를 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자격을 따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국가고시 3개월 전부터 젊은 친구들이 공부에 열을 올리면서 나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약간씩 뒷걸음쳤습니다. 2006년 1월 초에 치러진 제 80회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회갑을 조금 넘긴 61세의 나이에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의전원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한 후 6년 반 만에 얻은 기쁨이었습니다. 필기시험 성적은 합격자의 평균선이었습니다. 사실 2015년 가을에 치러진 실기시험이 나에게는 몹시도 두렵고 떨리는 관문이었지만, 동료 학생들과 4주에 걸친 맹연습을 한 후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한 그 직후에 제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생각해 보면 의사가 된다는 것은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일이다. 그저 나에게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수단이 주어진 것일 뿐이다. 그 수단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의사가 된 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의사 면허라는 잘 드는 칼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선하고 좋은 일에 쓰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뭐 이렇게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한달 정도의 짧은 휴식 기간 후에 2016년 3월부터 전북대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 인턴 생활이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일의 양이 많기도 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몇 가지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타이핑 속도, 엑셀 등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과 속도, 심지어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 타이핑 속도 등이 느려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과를 돌때 회진 씨의 레지던트가 복도나 환자 앞에서 교수님께 보고하고 질문에 답하기 위한 차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턴에게 시켰습니다. 차트에는 환자 각각의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입원이나 수술 일자, 또 수시로 하는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의 결과, 또 체온이나 산소 포화도 등 생체 징후, 이런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담아야 합니다. 병실이나 수술실에서 일을 모두 마치고 밤늦게 인턴 숙소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다음날 아침의 회진 차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젊은 친구들도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차트 작성에 젊은 친구들보다 적어도 두세 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10분에 할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30분에 하고 자면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1시간 이상 해야 하는 작업이어서 저는 3시간 정도의 작업이 필요했고, 부족한 수면 시간을 2시간 정도 깎아 먹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응급실을 돌 때에는 3인 1조로 24시간 동안 응급실에 오는 모든 환자의 초진을 보고 필요한 기본 오더를 내고, 그리고 차트를 작성하고, 각 분과의 레지던트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는 환자가 밀려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저는 환자에게 질문하고 들은 모든 내용을 반드시 종이에 적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처럼 글자를 작게 적지도 못하고 빨리 적지도 못합니다. 의무 기록은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습니다. 타이핑할 때에 저는 적어온 종이와 그다음에 컴퓨터의 자판 그리고 컴퓨터 화면 이세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자판을 보고 한참 치다가 머리를 들어 화면을 보면 한글로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거나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적어온 종이를 또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적어온 종이에 눈을 고정시키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는데 영타, 한타 모두 오타가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저 신기할 따름이죠. 또그 친구들은 환자 두세 사람을 한꺼번에 보고 메모도 간단하게 적어와서 환자들과 나누었던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차트를 잘 작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 한 명의 초진을 마칠 동안 젊은 친구들은 두세 명의 환자를 봅니다. 응급실 레지던트는 제게 빨리 하라고 막 독촉을 합니다. 저 자신도 괴롭지만 결과적으로 저와 한조로 일하는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지요. 인턴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던 5월 하순에 나는 더 이상 이 생활을 견디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냥 일반이로 만족하고 해외로 봉사활동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 시절부터 저를 이끌어주시던 박성광 교수님께서 대학병원 측에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도록 요청하시면서 저에게도 조금 참고 인턴 과정을 마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나는 교수님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병원으로 돌아왔고, 무사히 나머지 인턴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턴을 시작할 무렵, 나의 희망 전공 분야는 소아과였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의사 생활을 오래 할수 없으므로, 이왕이면,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인턴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대학병원에서의 소아과 전공 수련은 내게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아과를 포기하고 희망을 가정의학과로 바꾸었습니다. 전북대병원에는 가정의학과 수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가정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남원의료원에 지원하기에 앞서 두 병원 가정의학과에 지원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60세를 넘긴 신참 의사를 제자로 받아서 가르치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거북한 일이죠. 하지만 남원의료원의 백강민 과장님께서는 40세 이상이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62세인 저를 제자로 받아주셨고, 세분 과장님들의 세심한 배려하에 3년간의 수련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논문 제출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차례로 통과해서 2020년 2월에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의사가 된지 4년 만에,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온 지 18년 만에, 의사가 되려고 결심한 지 10년 반 만에, 그리고 65세의 나이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생각으로는 약 10년간 의사로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있는 대양 누가병원에서 일단 5년간 환자 진료를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1년간의 안식년을 가진 후에 다시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제 봉사활동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때는 제 나이가 76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라위는 남아프리카의 내륙 국가이며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의 3국에 둘러싸인 나라로 말라리아 발생이 많고 에이즈 환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약 1900만 명에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600달러 정도로 아프리카 중에서도 후진국에 속합니다. 약 70년간의 영국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서 1964년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대양 누가병원은 수도 릴롱궤 외곽에 있으며 12년 전에 한국의 기업 대양 상선이 현지 선교사를 후원해서 세운 20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한국의 기준으로는 중소형 병원에 속하지만 말라위에서는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원 이외에도 간호대학, 과학기술대학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선교단지 미셔너리 컴플렉스이며 구내에 의사 숙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5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6월과 7월에 선교 훈련 등의 준비를 거치고 8월 초에 말라위로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현재는 말라위에 외국인의 입국이 통제되고 있으며 말라위의 확진 환자는 5월 중순에 65명 정도이고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려고 할 때까지 입국 제한이 해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긴 준비 기간 동안 힘들 때마다 나를 붙잡아 준 생각은 지금 그만두더라도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아직은 조금 더 견딜 수 있다. 포기를 조금 더 뒤로 미루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이 지금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힘든 기간이었지만 마음은 평안했고 방황은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에 위안을 주었던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외친 축복의 말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국가에 대통령 취임이나 큰 경축일 같은 경사가 있으면 특별 사면 같은 선물을 국민들에게 선사합니다.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이큰 경사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천군 천사들은 평화를 주셨다고 외쳤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시면서 건네신 첫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 평화, 평안, 평강,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라위로 가는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